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창세전에 예정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릴리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와 나를 치료하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말씀에서 우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었잖아요. 그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우리 사람들이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한 거 아니냐 그건 영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참 재밌습니다. 영지주의는 누가 빠지냐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을 했던 그 엘리트층들이 하다하다 깊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신비주의로 빠지고 다원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혼합주의로 빠지는 그리고 나중에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창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귀신과 다른 힘을 마약과 다른 힘을 의지하게 돼요. 왜?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야지 창조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를 만나서 어떤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이제 프랑스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셨는데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자신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그 디자인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 동성애 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다 동성애자로 변화된대요. 우리도 유명한 목소리 이상하신 분 돌아가셨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야지 재창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하고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하면서도 재창조되기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재창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귀신의 힘, 마귀의 힘 다 얻는다고요. 저도 이런 그런 음악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좀 그 마약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이런 정성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창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불합리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에 따른 변증을 했던 것이죠. 요새도 활동하고 있는 도울 김요곡이라는 그분도 부활은 사기다.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분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그러신데 그렇게 돌아다니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헛똑똑이가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복음을 인용하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마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는데 도마복음 뭐지? 이 도마복음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후대에 쓴 책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인용을 해서 여기 봐라. 도마복음 여기에 보면 부활은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를 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서 서울대학교 상담학 대학원 다니는 그 친구가 한 친구는 교육대학원, 한 친구는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메시지가 안 들어온대요. 너무 비과학적인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6장이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 말했어요. 어떤 과학자가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말하는 과학자가 누가 있냐? 프로이드? 에릭슨? 스키너? 누가 있느냐? 한 부분만 연구하다가 평생 연구하다가 죽지 않았느냐? 복음은 시작부터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결론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구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 정확한 심리 20년 이상 다 연구하고 사람 만나보고 체크하고 봤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사람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환경적인 변수, 심리적인 변수, 뭐 좀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변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대학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나 책을 보면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배운 이게 맞는가? 이런 의심.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약간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을 먼저 객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 성경적 이야기를 또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을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에 대하여 반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주장했던 그런 이론적인 이론에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이 있습니다. 이게 CCC의 텐스텝이라는 교재에 잘 정리되어서 나와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었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도망쳤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창으로 돌아가신 후에 확인을 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과 이 사람이 죽으면 피가 심장에서 혈소판, 여러분 피가 빨갛습니까? 혈소판을 할 때 보면 하얗거든요. 그게 사망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저는 잘 안 해봐서 찔러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위장을 찔른 것이 아니냐. 근데 과정을 보면 물을 마실지라, 오전부터 새벽부터 그랬기 때문에 위장에 물이 들어갈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과 또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어떤 생리적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절을 했어. 기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미라처럼 묵잖아요. 돌돌돌돌 말았어. 그러니까 아리마드 요셉의 그 돌 무덤에 동굴 같은 무덤. 우리 같으면 땅 파고 넣는 무덤이 아니거든요. 동굴 같은. 우리 한국식이었으면 예수님이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굴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 눕혀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미라로 같이 이 붕대로 막거나 막 이렇게 풀었어. 풀어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걸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작은 가시만, 몸만 박혀도 어려운데. 그럼 예수님이 낮은 포복으로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왔어. 그러면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럼 손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 이 못 박힌 손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통 18톤에서 거의 6톤 사이라고 그래요. 동굴을 막는 그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밀었어요. 그러면 밖에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경비병들이. 그럼, 이 사람 기어 나오네? 다시 죽여가지고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기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두 번째 말은 도난설이에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고, 아니, 자기네들이 훔쳐갔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다 순교했어요. 그렇잖아요. 훔쳐간 시체 때문에 본인들이 순교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 후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본인들이 훔쳐갔으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 정부에서 야, 뭐, 부활했어. 여기 시체 우리가 보관했어.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그, 술을 마시게 되면, 그, 환청, 그리고 환각이 보여요. 귀도 들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가 아시는 그분도 항상 몸을 털고 다니셔요. 이렇게 우리 정신 요양원 하잖아요. 그분 이렇게 아니 뭐 여쭤봤어요. 왜 저분들은 자꾸 이러냐고 그랬더니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기어다녀요. 그래서 털어요. 그런데 남들은 안 보이지만 본인은 항상 보일 수 있어요. 환상이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세 번째 보이셨더라. 제자들이도 여인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좀 어떤 신기루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 후로 또 두 번, 세 번 더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왜 40일 동안 보여주더랄까요? 이거는요. 부활의 관점에 보면 새로운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보이신 거예요.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부활을 하자마자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그 증인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40일 동안 그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신 거예요. 한쪽 측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움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을 하자면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없는 인물이고, 소설처럼 그려진 인물이었다면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0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인물은 다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보다 많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죠. 증거 있어요? 없어요. 물증이 없다니까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썼어요? 여러분, 증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조선 왕조 500년 실록. 그게 세 군데, 네 군데 있었는데 다 불타고 하나 남았잖아요. 한 줄. 그런데 이것도 500년밖에 안 된 책인데 우리에게는 사본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분적인 거 다 합쳐서. 그런데 약 2000년 된 성경에 대한 사본은요, 수천 개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 부인할 수 없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냥 믿음으로 안 믿어지면 이성적으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모부님이, 뭐, 십몇 년 전인가? 저희 부활절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고향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30년 동안,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지리와 사회, 역사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 설교를, 부활절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 목사, 이제야 부활이 믿어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지 않으면 장로님이고 선생님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약간 더 강조해서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여러분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이 사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왜냐면은요, 그 중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마태는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유대인 중, 그러니까 매국노였다니까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쓴 그 책에 예수님의 부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부활이 나와.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마가는 누구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마가 다락방의 그 아들이지만. 그리고 누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거기 현장에 있었던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썼던 이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는, 그 그리스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인은요, 유대인 외에는 선민사상 때문에 인간 취급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반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써졌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거는 부활했다는 증거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3,000명의 유대인, 남자만이에요. 120문도 3,000명의 유대인, 초창기에는 다 이방인은 없었으니까요, 유대인. 그 후에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이었던 아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 안식일을 너희 어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누가 고쳤느냐,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눈을 떴다면 너무너무 기뻐서 사방에 다 알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철저했냐면요, 내 아들이 눈 뜨는 것보다도 한 율법을 지키는 거, 유대인에서 출교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어기고 눈 뜨는 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어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서 출교당하는 일을 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민사상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마태, 쉽게 말하면 우리 김구 선생에 대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요, 그 일본 친일파가 쓴 거예요. 그게 기록된 거예요. 이완용이 썼어.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믿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는 그런 인물이었다니까요. 친일파 같은 거예요. 매국노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마가는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를 썼어. 그걸 보고 감동. 그거 똑같아요. 이방인인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고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부활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적인 학자들이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걸 신학교에 배우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적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목표와 미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의미와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부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둘째로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죄, 사탄,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말씀 성취와 구약의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만희 씨를 믿어주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셨다가 안 죽는다고 말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그만 현혹시키고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에 앞에 다 거짓말이야. 모략 좀 단다고. 다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좀 살아나서 성경에 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 한마디만 다른 이름, 이만이 다른 이름. 여기 신천지 혹시 교육받으신 분 있으면 요것만 암송했어요. 한 100번만. 다른 이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거 한 100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만이 안 된다니까요. 이만이도 계속 이만이 어르신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이단 청년 때부터 이단에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단에게 그 교육을 받아서 새롭게 창업을 했어요. 이단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가.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배웠어요. 그 이단에서. 그래서 그 전도관에서도 훈련 받고 그다음에 또 장막성전 유재일 그 사람은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단을.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왔어요. 그 밑에서 제자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천지처럼 모든 것을 던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받지 않는 거 여러분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방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이런 것들을 부활을 잘 알아서 그 이단에 빠져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정의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3분의 2 이상이 뭐냐면 잘못된 유대인 사상 이단 사상 그런 영지주의 사상 그 그거와 교리적인 싸움과 변증을 했어요. 왜? 그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냐면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특히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 권사님들은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게 걱정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명, 사명, 천명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겨우 주일 성수만 하지 마시고요. 좀 성숙하세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부활 사건은 이만희 씨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모델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부활 전하고 부활 후하고 예수님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조금 피부가 좋아져요. 못 알아본.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전하고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관계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날아다니셨어요. 무리로 날아다니시고. 오병이어로 오천이몽을 먹으셨어요. 죽은 자들 좀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 전이나 부활 후냐 주님의 능력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아 맞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완전 하나님이고 전능하지만 너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들 당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그 고생 할 필요도 없는 고생을 하신 거라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마라나타 샬롬.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전사가 아니라 순교합시다. 그리고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 샬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사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문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활은 창조뿐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처럼 다 말랐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에 여러분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생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성령의 부활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뼈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소명, 사명, 청명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받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뼈처럼 말라 비틀어졌어도 정말 썩었어도 그 학교 우리 청소년들이 썩었어도 정말로 냄새가 날지라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다 살려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약 환자라든가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몇 마디만 해도 돼도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인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갔던 김동명이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앞 처음 봤는데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 중간에 저기 잠깐만요. 그거 우리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중간에 그래도 강사로 왔는데 그래서 저거 마약 중독자 맞네 진짜.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여기 강사료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대화하죠.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요. 저 만나자마자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왜 정지하지 않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빨리 치유받고 그런 이게 너무나도 문제다. 그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썩어 문드러 비틀어진 사람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았으면 그 명단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유출이 돼 로마 정부에 유출되면 그 사람들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고문 손가락 다 손톱 다 뽑고 그리고 손가락 자르고 그리고 불로 지지고 그런 고문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입교 세례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 돌아가자고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니까요.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위한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좋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또 성령이 오시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잘 알듯이 오신 주일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중간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22절부터 33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느니라. 뭘 부어줬죠? 성령의 능력. 부활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그 중간에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함께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살리니까 한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이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몇 가지 생각하고 말씀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래요. 평강. 그 부활하신 절대 목표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진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집착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여디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너희에는 의심했던 도마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도마야 이 믿음 없는 거사 막 꾸짖었을 건데 주님은 복음적이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주신 절대 목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말한 21가지의 전도자의 삶, 이 비밀을 한꺼번에 발견한, 한꺼번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때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계속 자기를 변화시켜서 30년 후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성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되지는 않는다니까요. 서서히 서서히. 베드로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미 예고도 했잖아요. 경고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찔렸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마다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 그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어떤 누구도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목회를 하다가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해를,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는데. 교회는요. 목사님만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장님만 문제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영세전부터 예정된 천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와 그 자리에서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이 저는 양육 못해요. 저는 다락방 못해요. 성경 공부 못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만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니까요. 부족하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니까요. 그 후에 심지어 얼마 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당했다니까요. 젊은 사람한테. 그냥 이방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부족한 모습,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삼원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틀리고 잘못된 것을 없애가면서 안 되는 건 어쩌겠어요. 그러나 알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는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굳어져 버려요. 그건 잘못된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여러분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직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틀린 생각이 있으면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 인정만 하더라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베드로가 미래에 감당할 사명은 내 양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의 목표, 우리의 교회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로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부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부활교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겠어요. 충분히 그 욕을 들어야 돼요. 왜 부활신앙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그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부활의 종교로 은혜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 기독교인이 잘못해도요. 내 옆에 있는 기독교인이 잘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있는 내 친구 개처럼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요. 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의인 예레미야 말했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 전체를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고 다니엘과 에스더가 받았던 응답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활이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킨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을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노력과 열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인데 주님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오니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있고 썩어있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가정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이 모두 썩은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로 부활을 믿는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그 현장에 아버지여 재창조와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